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호와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주는 찜통더위였습니다. 제가 그 대구에 비가 오지 않고 찜통더위가 되는 이유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떠서 지나가다가 대구 상공에 나오면 서로 이야기를 한대요. 야 대구다 대구 하면서 피해서 간대요. 이렇게 좀 씁쓸했습니다. 대구가 외부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도 또 나와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반갑게 맞아주고 용납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구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핸드폰 울리면요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조 현상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다가 급기야는 동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낙동강 하류와 댐에서는 녹조류가 발생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강과 바다가 극심한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적조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에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상적으로 증식을 해서 너무 많이 증식을 해서 적갈색을 띠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 적조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은 되지 않았지만은 일사량 또 수온, 염분 여기에다가 도시에서 나오는 하수 그리고 산업폐수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양식장의 사료를 과다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적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즉 바다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적조현상입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그 적조로 인해서 양식장에서는요 벌써 250만 마리 정도의 물고기가 폐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어민들과 더불어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죽고 싶다고 그럽니다. 한 마리에 수많은 하는 물고기가 떼거지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을 걸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당사자들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다가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사고로 인해서 바다와 공기가 오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들은 다 쉬쉬하고 있지만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두고 토론한 내용을 보면요, 이 후쿠시마 원전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인류가 경험했던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다고 그럽니다. 현재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야채들과 생물들은요, 동물들은 눈에 띄게 이상한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오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히로시마에 터졌던 그 원자탄 10만 개에 맞먹는, 10만 개는요 사실 셀 수 없습니다. 그 어떻게 다 세겠습니까? 10만 개에 맞먹는 오염 물질이 방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염 물질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와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3,000km 떨어진 곳까지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그 석학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은 파국이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지만은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요, 이미 다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그나마 제가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이미 입속으로 많은 농약들과 오염된 음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먹고 적당한 때 죽어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위기의 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와 또 공기가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기가 오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바다가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오염이 많이 되었고 가장 더러워지고 가장 불결해진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적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원전 사고도 아마 100년 아니면 200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는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천년이 지나가도 그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오염이 바로 죄로 인한 오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요, 그래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참다가 보면은 해가 뜰 날이 오지요. 그러나 지옥에서의 그 고통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사실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까지 더러워졌나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오물 덩어리,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러한 그하는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물이 들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요, 요즘에는 이제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법이 통과가 되어서 사람들이 길가에서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서 뒤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가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은 냄새가 배기면서 저 사람도 담배를 피웠나 보다, 목사님도 담배 피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고참들이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요, 저는 욕을 하지 않아도 근데 그냥 멍하니 혼자 앉아있을 때 가슴 속에서 막 떠오르면서 내 생각을 때리는 소리가 그 욕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싸이의 말춤 추는 것 되게 싫어하는 것 아마 여러분 아시죠? 갈 때까지 가보자. 이 성적인 타락을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러한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는 현대판 노래를 대표하는 노래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그 노래를 틀어놓으니까요. 우리 아이 그 운동회 하는 곳에 쉬는 시간에 갑자기 이 말춤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압니까? 전교생이요. 전부 다 운동장으로 뛰어나와서 말춤 춥니다. 하도 가는 곳마다 그 말춤 노래가 나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노래가 오빤 강남 스타일 그게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와요. 사회 분위기와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이 무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늘 소리를 내서 웅얼웅얼 기도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정식으로 새벽 예배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 저녁 야배에서 기도에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면은 시간은 부족한데 막 짜증이 나죠. 예민해집니다. 옆에 있는 차가 막 끼어들기 하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막 이 마음이 힘들어지죠. 근데 이 상황을요 거꾸로 뒤집어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이런 아침만큼 기도하기가 좋은 때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를 개인의 기도 골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 그러면은 그 시간이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상대하는 곳, 바로 그곳이 골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골방이라고 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기도의 배경은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여서 기도하라.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골방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제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제하고 나면은 사라져버리고 결국 나는 홀로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골방은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는요,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공간,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바로 기도의 골방, 그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면을 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보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너무 거룩해져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오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예배 시간에만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죠.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잠시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영적인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우리는 항상 대면하면 항상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여기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몇 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 경악할 만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2012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하루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몇 분일까?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는 차 안이라든지 업무를 보는 책상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샤워하는 중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에 들어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 그 시간, 그 시간이요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은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통계에 의하면요 하루에 하루 전체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총 7분이라고 나왔습니다. 7분.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목사님 7분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7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통계입니다.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어찌 감당을 할 수가 있으며 어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에게서 순간순간 기도 제목이 문자로 날아오기도 하고 전화로 오기도 합니다. 그 문자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면접에 들어갑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문자가 들어옵니다. 또 전화가 가끔 걸려오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바로 그 순간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도 어떤 이도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잠깐 묵상으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는 바로 그 자리가 골방이고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골방을 직접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기도의 골방, 여기는 내 기도의 골방이다 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 자리가 늘 골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그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은밀한 장소, 사실 여러분도 은밀한 그 장소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을 범하기 위해서 그 은밀한 장소를 만드는데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의 그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지성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그래서 저는 공적인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참여를 하시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항상 기도의 자리,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지성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니까 항상 기도하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요, 그 세포가 죽어갑니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얼굴도 손도 문드러져 갑니다. 쳐다보기가 힘들어지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병입니다. 저도 제 이름과 똑같은, 또 저와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친구는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보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께 뛰어놀고 함께 뒹굴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이 아이에게 그런 현상들이, 나병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살들이 문드러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요, 절망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비만 넘기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희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손과 얼굴이, 코와 눈이 막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번에 막내가 수련회를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맹이니까 제가 더 궁금했습니다. 너 수련회 가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요, 이 아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 그거를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툭 던지는 말이 뭐냐 하면은, 밤에 잠을 자는데 친구들이 잠을 못 자게 코를 막은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련회에 가서 잠자리가 불편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며칠만 참으면 내 집에 가서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절망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마음의 고통은요, 절망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끼는 고통은요,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성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하죠. 여러분, 이건 너무 힘들고 외로운, 어렵습니다. 고독감이 몰려옵니다. 제가 일전에 TV를 보니까요,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인데요,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는데 얼굴 전체에 혹이 나 있습니다. 그것도 밑으로 쳐진 혹이요, 얼굴 온 전체에 나 있고 몸에도 다 나 있습니다. 손에도 온통 그런 혹 같은 게 볼록볼록 솟아올라. 제가 그걸 보니까 저도 밥을 못 먹겠어요. 근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거는요, 그의 아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자라나면서 계속 얼굴에 알 수 없는 그런 혹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요, 바깥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겨우겨우 그 아들을 데리고 바깥에 한번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한번 하려고 나갔습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는 날마다 자기 방에 박혀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요, 정든 집과 가족을 떠나서 격리되고 추방이 되면서 외로웠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아파지면요, 몸이 아프면은 누워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어머니는 그래도 내 곁에 서서 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고 기도해 주고 그래도 나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가장 격려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가족에게서 격리가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격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나병 환자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대인들이 바로 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마음의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감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감, 외로움, 고독감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하죠. 다른 사람을 해하죠. 사람이 많아서 북적거리는 장소에 있어도 여전히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 이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희낙낙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죄의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요, 이 고독감을 가지고 있고 절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인가. 1954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문호 헤밍웨이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유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는 고독하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화려한 인생일 것 같은데 너무나 빛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래서 자살을 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죄의 결과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러한 절망과 고독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피곤할 것이고 늘 힘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나병 환자가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 내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여기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도 오염이 되어서 절망감과 고독감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절망과 고독 속에서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그것을 확실히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올바른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과연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나병 환자의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두 가지 기도의 자세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요, 주님께서는 내 병을, 그리고 나의 문제를, 내가 지금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 아픔들을 능히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그 일을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응답이 잘 안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응답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금방금방 이루어지면요,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 한 번만의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 한 번 기도했을 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 순간 기쁘고 감격스럽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은요,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으로는 좀 결핍해도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대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깊은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달라고 해도 바로바로 사주시면 안 돼요. 자녀를 망치는 방법이 자녀가 사달라고 할 때 바로 사주는 부모는요, 그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버릇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즉각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무조건 공부가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무조건 사업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어떤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는 용을 쓰고 애써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즉각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왜 영적으로 깊이가 없는가? 왜 쉽게 바람이 불어오면은 쉽게 반응을 하고 흔들려버리고 쉽게 입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이나 올해 내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가? 기도에 인내를 빼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나는 새벽에 한번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을 받았다.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성에는요,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교회에 암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에도 또 수요 저녁 예배도 모이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우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단순간에 한 번에 암덩어리를 떨어지게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병마와 더불어 싸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은 정말로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송봉환 집사님 아실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 참석을 하셨을 텐데요, 송봉환 집사님 네 분이요, 가끔 저녁에 저를 찾아오십니다.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3년 전에 여기 교회에 왔을 때부터요, 송봉환 집사님은 웃는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먼저 말을 거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냥 표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암이요, 말기로 가기 직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사님,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외분이요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처음에는 말씀 한 말씀 안 하시더니 지금은 너무너무 말씀이 많아졌어요. 이게 정말로 많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아마 그 병에 대한 그 결과들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아마 암이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져서, 그래서 이제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제가 집사님에게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치료는 하지 않아도 이제 검사만 하고 지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 때는 숨쉬는 것이 그냥 숨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숨쉬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람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아는 것,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이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더 좀 더 영성이 깊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하기 싫고 아파도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은 놀라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순간순간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그 순간 잠깐 묵상을 하십시오. 잠깐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 죄악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밀한 장소에 계시고 그 은밀한 장소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내내 체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염된,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